네, 예배하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읽어 주신 말씀은 시편 7편 말씀입니다. 시편 7편 1절에서 2절 그리고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만 함께 교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찍고 뜯을까 하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시편 7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어주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의 본문들을 묵상하다 보면 지금 나의 상황과 꼭 맞는 그런 말씀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마 시편의 제자들이 경험했던 고통과 죄에 대한 애통, 그리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 공격이 지금 나에게도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앞을 걸어간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였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유익한 것입니다.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이 이 시편의 말씀들을 통하여 지금 겪고 있는 또 앞으로 겪게 될 실패와 낙심, 또 고난과 원수들의 공격들을 믿음으로 잘 대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발자국을 보며 따라올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7편은 다윗이 원수들에게서 쫓기는 상황에서 자기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재판을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시편 7편 윗부분을 보면 다윗의 시가요인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대하여 여호와께 한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가요인이 무슨 뜻인지 찾아봐도 이렇게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시편에서는 여기만 등장을 하고 하박국서에 등장하는데 거기서는 방황하다, 비틀거리다, 이리저리 헤매다, 뭐 이런 뜻에서 온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윗 시대에 있었던 격정적인 음악의 장르를 가리키는 말로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다윗이 극심한 정신적인 충격 때문에 방황하고 비틀거리면서 부른 노래라고 보기도 합니다. 베냐민 구시의 말에 대하여 여호와께 한 노래, 이것은 이 시의 배경이 되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구시에 대한 설명도 성경에 다른 곳에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구시가 도대체 어떤 말을 했길래 다윗이 이렇게 괴로워하고 하나님께 공의로운 판결을 호소했을까요? 구시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다라는 사실로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같은 지파 사람인 사울왕보다 이 유대 지파 사람인 다윗이 인기를 얻고 힘을 얻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다윗이 사울왕을 몰아내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다라고 모함을 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것을 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우리가 시편 앞부분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궁을 버리고 도망칠 때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던 시므이가 달려와서 다윗을 조롱하고 저주하였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다윗이 왕으로 통치하고 있을 때에도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반역하여 왕이 되었다, 그런 마음을 늘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그 대표적인 인물로 심의와 오늘 이 본문의 구시에게 모함을 받았고 비난을 받았고 저주를 받아왔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 일로 무척 괴로워했습니다. 비탄에 빠진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시편 7편을 비탄시 혹은 탄원시 이렇게 부릅니다. 이 비탄시의 전형적인 형태는 하나님께 나의 괴로움을 호소한 후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요청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시편 7편도 이러한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에는 다윗이 자신의 무고한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1절과 2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아멘. 여기서 다윗을 쫓아오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구시가 일으키는 그런 소문들입니다. 그리고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이 왜 다윗을 이렇게 추격하고 쫓게 되었습니까? 다윗을 향한 시기심과 언제 내가 저 다윗에게 자리를 빼앗길지 모른다라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아니라 사람들의 요구에 합한 왕이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주변 나라들의 끊임없는 공격을 받게 됩니다. 약속의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들의 공격에 제대로 대처할 수도 없고 또 다른 나라의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이유가 자기들이 왕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시기에 주변 나라들은 왕정 국가의 형태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항상 우왕좌왕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친히 왕으로 다스리시는 독특한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왕으로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참된 왕으로 섬기기보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에 의존하는 것보다 보이는 왕의 다스림을 더 안전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사이며 선지자이며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에게 달려가서 우리도 주변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왕정국가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통치 원리를 배우는데 꼭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가 풍성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통치가 하시는 나라이고 그 통치를 즐거워하는 백성이 있는 나라입니다. 이 원리를 배우고 누리도록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신 후에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아담이 에덴 동산을 잘 다스림으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배우는데 정말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 그의 백성을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잘 통치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설명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기름 부어 보내신 우리의 참된 왕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이 왕정국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설명하고 싶으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 왕정국가가 되어서 이것을 배우고 장차 참된 왕이시며 영원한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왕중 국가가 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잘 배우고 잘 누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다른 나라들과 같이 우리도 저 나라처럼, 이것이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했던 이유입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에서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하나님은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성경은 사울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베냐민 지파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무엇을 설명합니까? 사울은 사람들이 원했던 그 왕의 위엄과 왕의 외모와 왕의 실력을 갖춘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을 때 크게 감동되어서 사람들을 모아서 암몬과 싸워 이깁니다. 일부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울이 왕이 된 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좋아했습니다. 사울은 계속되는 전쟁을 치르는 중에 이 조급한 마음에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않고 제사를 집행해버린 일로 사무엘에게 책망을 듣게 됩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합한 사람을 왕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후로 사울은 언제 자신이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거나 죽게 될지 모른다라는 불안함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우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렇게 다윗을 칭송하며 환영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마땅히 이 다윗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점점 더 큰 불안함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결국 다윗을 죽이기로 마음먹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사울을 집어삼킨 것은 악한 영이었습니다. 이 다윗이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그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연주할 때 사울은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져버리죠. 다윗은 급하게 도망을 치게 되었고 사울의 끈질긴 추격이 시작됩니다. 다윗은 이 본문과 1절 2절에서 이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그 마음을 먹었다가 도망치게 되었거나 혹은 반란을 일으키다 실패해서 도망하게 되었다면 이렇게 억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마음을 단 한 번도 품은 적이 없습니다. 한결같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으로 여겼습니다. 평생 자신을 원수로 여기며 이 숨통을 조여오던 사울왕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알트니가 빠진 것처럼 시원해하기는커녕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과 사울이 속한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다윗이 왕이 되려는 야망을 품고 있는 자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고 그 기회를 엿보고 있다라고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 사자에게 찢기고 뜯기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찢고 이 물어 뜯었던 사람들은 암몬 사람이나 블레셋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 불리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악한 소문으로 나를 모함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해서 혹은 자신들의 이 목적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사실이 아닌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심지어 이런 사람이 나와 같이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이라 불리는 이 같은 교회 성도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사자에게 물어 뜯기는 듯한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찾아가서 멱살을 잡고 흔들어버립니다. 다른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나의 억울함을 막 호소하죠.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낸 그 사람에게 대해서 다른 또 안 좋은 소문을 막 만들어서 냅니다. 그 사람을 비난하면서 내 이야기를 듣는 이 사람이 내 편이 되게 만들고 함께 그 사람을 미워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여호와 하나님께 피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악한 마음을 품지 않았는데 애매하고 억울하게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호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는 것은 그 사람에게 사자에게 물어 뜯기는 듯한 그런 고통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예전에 섬기던 교회를 사임하게 되었을 때에 이상국 목사가 교회의 앰프와 금반을 다 가져갔다라는 그런 소문이 났습니다. 몇몇 분들이 직접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를 주셨어요. 얼마나 답답하고 막 괴롭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지요. 몇 주 동안, 몇 달 동안 밥도 먹지 못하고 밖에 나가면 아는 사람 만날까 봐 밖에 나가지도 못했어요. 써니뱅크 바로 앞에 한인 가게가 있는데도 거기를 못 갔어요. 뺑 둘러서 사람 없는 곳을 찾아다니고 말이죠. 실제로 내가 그런 것도 아닌데 그런 소문만으로 저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때로는 우리는 악한 소문에 이렇게 휩싸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질 때가 있죠.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끊임없는 모함을 받아왔습니다. 교회사를 읽어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찬식에서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라는 이 표현 때문에 이 기독교라는 신흥 종교는 인육을 먹는 종교 집단이다, 이렇게 소문이 났습니다.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며 거룩한 입맞춤을 나누는 것을 보면서 성적으로 방탕한 자들이 모인 집단이라는 그런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나 이슬람 국가에서는 기독교를 사회 체제를 무너뜨리는 종교로 여기고 핍박을 해왔죠. 한국에도 복음이 처음 전해졌을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때문에 부모에 대하여 효도하지 않도록 가르치는 종교라는 모함을 받았습니다. 교회 가면 눈 감으라 해놓고 신발 훔쳐간다, 이런 노래까지 만들어서 불려졌대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교회를 심리적으로 의존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기치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대화가 통하지 않는 보수주의자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외식하는 사람. 겉으로는 온갖 착한 척 다 하다가 뒤로는 온갖 악을 행하는 사람으로 등장을 시키죠. 실컷 죄를 지어놓고는 회개하면 그만이라고 여기는 모순이 가득한 인간으로 등장을 시켜요. 뉴스에서 일부 교회와 목사들의 범죄와 이 정치적인 편협성을 자극적으로 보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고 목사를 먹사라고 부르죠. 목사가 범죄한 기사가 나오면 이 목사가 목사했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은 교회가 더 많고 그렇지 않은 목사가 더 많고 그렇지 않은 성도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교회가, 모든 목사가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그런 것처럼 싸잡아 비난을 받습니다. 악한 의도로 모함하는 것입니다. 힘 빠지고 억울한 일입니다. 때로는 이것이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만들죠. 누군가 우리를 향해 거짓된 말로 모함하고 이상한 소문을 퍼뜨릴 때에 내 힘으로 사람 찾아다니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반드시 실수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멱살 잡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라고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묵묵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버텨내는 것입니다.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면 본능적으로 도울 자를 찾죠. 어떤 사람은 우상을 찾고 어떤 사람은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을 찾죠. 하지만 성경은 우상이나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헛되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국가의 위기가 오면 말과 병거를 의지하고 주변 나라를 의지하죠. 하지만 성경은 이것을 헛된 일이라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20편 7절에서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아멘. 우상을 의지하는 자, 사람을 의지하는 자,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자는 넘어지지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바로 일어섭니다. 할렐루야. 잠언 29장 25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사람을 두려워하고 의지하는 자는 넘어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합니다. 여러분,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만났을 때에, 악한 의도로 나를 모함하고 험담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에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싶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내 억울함을 호소하고 그들과 한편이 되어서 그 사람을 욕하고 저주하고 싶지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따지고 싶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안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께 피한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힘들고 억울하고 답답한 일들을 만날 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그 옷자락을 붙잡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가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며 그 하나님을 풍성히 누리는 새생명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7편의 두 번째 부분은 6절에서 10절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6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아멘. 사울과 그의 군대에 쫓기던 이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의 의로움을 호소합니다. 사울과 베냐민 사람들의 험담과 모함처럼 다윗은 사울의 자리를 노린 적이 없고 빼앗으려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분노하며 군대를 거느리고 다윗을 쫓아와 죽이려고 합니다. 어느 날 사울 왕은 다윗이 동굴에 있다라는 말을 듣고 달려갑니다. 다윗이 광야의 어느 동굴에 부하들과 숨어 있는데 이 사울이 화장실이 급해가지고 그 동굴에 혼자 뛰어들어왔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원수 갚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사울의 옷자락만 뱁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옷자락을 뱀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괴로워합니다. 다윗은 동굴을 떠난 사울을 찾아가서 그 옷자락을 보여주면서 보십시오, 내가 왕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왕을 죽일 의도가 조금도 없습니다 라고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사울 왕이 얼마나 감격했는지 다윗을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축복하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사울은 또다시 군대를 데리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 광야를 찾아왔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다윗에 대한 오해 때문이 아니라 고의적이고 계획적이라는 것이 확인된 순간입니다. 이번에는 사울왕과 군사들이 깊이 잠들어 있는 그때에 다윗이 부하 한 명을 데리고 사울왕이 잠자는 곳까지 접근을 합니다. 같이 온 병사가 다윗에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이번에야말로 당신에게 복수할 기회를 주셨으니까 내가 두 번 찌를 것 없이 한 번만에 그냥 창을 찔러서 죽이도록 허락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다윗이 허락하거나 아니면 침묵만 했어도 하나님의 영이 떠난 원수인 사울을 제거하고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이번에도 자기 손으로 원수거리를 갚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옷자락만 자릅니다. 이번에도 옷자락을 보여준 다윗을 향해 사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은 것을 내가 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실 것도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축복하며 돌아갑니다. 그 뒤로는 죽이기 없었습니까? 그 뒤로도 다윗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사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셨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내 힘으로 내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나라를 견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라도 나의 즐거움을 빼앗으려고 하고 나의 이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면 달려들어 맞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인들의 삶의 태도라고 말씀드렸죠. 그 마음에 하나님 경외함이 없어요. 사울은 지금 다윗을 대적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대적들의 심판을 하나님께 호소하였고 이제 하나님은 일어나셔서 대적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던 것처럼 이 사단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뜨리려고 하는 역사예요.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끊임없이 박해하는 역사예요.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교회를 박해하고 있죠. 예전에는 외부적인 핍박이 주를 이루었다면 지금은 조롱과 내부적인 공격으로 박해를 가합니다. 여러분, 현대 신학자들은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기지 않아요. 히브리 사람들이 이야기로 전해져 내려오는 것들을 모아놓은 책이라고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실존하는 인물이었지만 그를 신성하게 여겼던 제자들과 후대의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로 가득한 책이라고 말을 합니다. 과학자들은 믿음이나 사랑은 뇌의 자극이 만들어내는 현상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극에 반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의 주장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미신에 빠져서 이 이성과 상식이 마비된 사람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 지혜로 복음을 헛되고 쓸모없는 이야기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만들어내신 성도들의 그 믿음을 꺾으려고 하고 넘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의 대적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대적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하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괴롭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들에 대해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호소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대적자들에게 고난받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이 시편의 기도의 내용과 똑같아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일어나 우리를 모함하고 치는 자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어나셔서 대적자들을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들을 심판하시는 날, 우리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 완전히 자유롭게 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사단과 그에게 속한 모든 자들을 완전히 심판하시는 날은 우리가 그들의 조롱과 그들의 박해와 그들의 공격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을 간절히 호소하며 소망 중에 기다렸고, 신약교회 그 초대교회 성도들과 하나님의 이 심판을 간절하게 호소하고 소망 가운데 기다렸던 것입니다. 대적자들로부터 이 조롱과 박해를 받고 그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을 보면 우리는 막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살아계심이 자꾸만 의심이 되죠. 우리의 마음은 사자에게 찢기는 것 같은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믿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예수님께서 지체하지 않고 이제 속히 오실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하나님 오늘 당장 일어나셔서 대적들을 멸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하나님 오늘 당장, 예수님 오늘 당장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멸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시간을 놓치고 계신 것을 보면서 이것 봐라,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사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때가 차면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일어나실 것입니다. 다윗의 대적들을 물리치신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실 분으로 이 땅에 다시 보내실 것입니다. 그날에 모든 사람이 영광의 왕으로 다시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고 우리의 소망을 꺾으려 했던 우리의 대적들, 우리의 원수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져서 큰 기쁨과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날을 늘 기대하고 소망을 잃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을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날까지 우리는 다윗처럼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고 나를 위하여 깨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믿음과 소망 안에 하루하루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이 믿음과 이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고 늘 우리를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고 사자처럼 우리를 물어뜯는 자들이 있고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무너지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안에서 주 예수의 은혜 아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7편의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10절에서 17절로 하나님의 심판을 확신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11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먼저 다윗이 찬송했던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사울 왕은 늘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이익,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 것을 알면서도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자리를 탐내지 않는 것을 알았어요. 두 번이나 확인했어요. 하지만 그를 끊임없이 험담하고 모함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찬송한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런 표현은 자주 사용되지만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이런 표현은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구에 대해서 분노하십니까? 악인에 대해서 분노하십니다. 무엇에 대해서 분노하십니까? 죄에 대해서 분노하십니다. 여러분, 이 악한 대적들에게 원수를 갚는 것을 내 손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일까요? 매일 분노하시는 이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 효과적일까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주님은 로마서 12장 19절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만났을 때 사울같이 사자같이 우리를 물어뜯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큰 고통과 괴로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달려가서 따지고 싶고 멱살을 잡고 싶고, 복수할 기회가 오면 하나님 나에게 복수할 기회를 주셨다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막 생겨납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께 이 원수 갚는 것을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 의의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의 의의를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의 감정과 생각, 판단을 쫓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것, 하나님의 판결을 믿고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으며 하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만났을 때에, 악한 말로 나를 모함하고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그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고 하나님의 판결을 믿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윗이 자기 힘으로 원수 갚지 않고 의로우신 재판장에게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께 호소하고 대적자들을 향한 심판을 맡겼을 때에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은 늘 불안함에 떨다가 미치광이가 되어 갔는데요, 그에게 쫓기면서 이 애매한 고난을 하나님께 호소했던 다윗은 평안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7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찬송을 하고 있는 자는 이 세상의 힘과 권력을 동원해서 막 다윗을 추격하는 자가 아니라 그에게 쫓기고 있는 다윗이었습니다. 누가 결국 지존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게 됩니까? 자기 힘을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죽이려 하는 자입니까? 거짓된 말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모함하고 막 자기를 의롭게 꾸며대는 자입니까? 내 힘으로 대적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수하고 있는 자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대적자들을 공의로우신 하나님, 매일 진노하시는 하나님께 맡겨버린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사자같이 여러분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을 때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진노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분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분의 옷자락으로 여러분을 덮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평안케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새생명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